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세상의 여러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한 주를 기도로 스타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우저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의 11장 말씀은 전 세계 역사와 인류 문명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많은 답을 아주 명쾌히 던져주는 엄청난 챕터입니다. 인간들이 왜 갈리게 되었는지, 왜 지구 곳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언어를 하고 살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의 그 짧은 말씀에서 쫙 펼쳐나와요.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노아 여덟 식구가 시작합니다.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여덟 식구를 가지고도 인구 통계학자들 말을 들으면 이 여덟 식구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100년, 200년이 지나면 벌써 수억의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나고 그 후로 300몇십 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벌써 이 노아 죽을 때쯤에는요 엄청나게 세계 인구가 다시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상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아마 그 당시는 아마 셈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의 언어는 하나의 사상과 생각을 만듭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영어 배우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말은 말인데 저게 말이 아닌 그 힘든 고통을 아마 유학 가보신 분들 다 겪으셨을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또 사투리 심한데 가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 완전히 오리지널 제주도 말을 듣고 이게 한국말이요 뭐요? 그러면서 막 듣는데 막 같은 말인데 말이 아니에요. 서로 소통이 단절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언어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전 세계 70억이 똑같은 말을 한다? 다 한국말을 한다? 아주 뭐 대화의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날 일이 터진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가 쫓겨났을 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샀을 때도 계속 인간들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심하게 야단 맞았다고 해서 집을 가출해버리는 자식이 된 것입니다. 야단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제풀에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져서 자꾸 멀리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만난 땅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이 시날 땅은 이 역사의 기원이었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입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 역사 시간에 배우죠. 세계사 시간에 이 유프라테스 문명이 세계 최초의 그 도시국가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할 땅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사람이 살 만한 땅을 만났다고 했어요. 아마 도시를 건설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뭐 풍수지리 같이 좌청룡 우베코의 강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짝퉁 에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무르기로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인간의 도시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당시 원시 문명에서 토기 문명에서 이 벽돌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벽돌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동굴 속이나 나무 위에 살거나 돌을 옮겨와서 지은 집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돌을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할 땅에서 많은 흙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흙을 누군가가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견고한 집들을 빠르게 많이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주택 단지가 건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점토를 또 사용해서 벽돌뿐 아니라 그릇 항아리들도 만들어 쓰게 되었습니다. 글자도 만들었습니다. 미개한 원시 문명에서 드디어 도시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에 도취되어서 자뻑 신드롬이 시작됐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므로 그 당시 문명에서 이 벽돌의 탄생은 마치 20세기에 핵을 발견하는 거, 컴퓨터가 발명되는 거, 자동차의 발명 같은 완전히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질을 바꿔놓는 벽돌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로 벌려버리는 천지개벽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천지개벽할 발명품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 발명품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하늘로 가는 티켓을 잡은 듯 다들 좋아했어. 와, 이렇게 편한 게 있어? 전화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너무나 편했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야, 이런 물건이 다 있어? 그러므로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삶이 바뀌어봤잖아요. 옛날에 하던 시대와.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벽돌과 같은 발명품들이 항상 양날의 칼이었어요. 핵을 발명했을 때 와, 이 핵이 좋다 그랬는데 핵무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우리 핵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좋다 그랬는데 아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이 해킹되고 금융사기가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좌로 누가 침입하고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와 불법 영상 다운로드로 우리 청소년들이 막 게임에 중독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편해진 것만큼 그걸로 인해서 피폐해집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획기적인 발명품들은 벽돌처럼 항상 양날의 칼이에요.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나쁘게 쓰여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벽돌이라는 엄청난 발명을 해낸 인간은 그 다음 수순으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비슷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벽돌로 탑을 쌓기로 했어요. 꼭 인간에게 필요해서도 아니었고 편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하늘 끝까지 닿기 위해서. To touch the sky. 하늘 끝까지 닿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높였나 봐요. 오늘날의 스카이타워의 원조입니다. 고층 빌딩의 원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고층 빌딩 층수 경쟁 붙은 거 아시죠? 그 두바이 그 두바이의 그 높은 탑이 층수가 얼마인지 마지막까지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개되면 딴 놈들이 또 다른 나라에 더 높은 걸 지을까 봐. 그 대만의 타이페이의 그 스카이타워를 비롯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후로 전 세계에서 그 자기들의 자존심이 더 높이 올리겠다는 거죠. 하늘에 닿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기 위해서입니다. 아, 나도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살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땅을 채 다스리기도 전에 하늘로 닿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들어봐라. 이제 너희도 잘났어.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보다 못할 게 없어. 하늘로 치솟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보여줘. 이제 아버지가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최대 유혹은 신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컴퓨터 해커들이 가장 잘 쓰는 아이디가 가십니다. GOD.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막 휘두르려고 합니다. 벽돌을 발명하고 최초로 인본주의 도시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한다는 짓이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벽돌을 발명해서 그 도시 문명을 만들었으면 가난한 이웃 부족들 집 좀 주워주면 뭐 어디가 덧납니까? 그 탑 쌓는 거로 옆에 사람들 잘 도우면서 살면 될 텐데 하나님께 바로 도전하고 말았어요. 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동기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 유명해지겠다는 것,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의 DNA 속에 들어있는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신이 되려는 습성과 함께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해서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을 사는 거예요. 무리해서 좋은 집 사놓고 나중에 관리비 때문에 낑낑매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세계에서 자기 과시욕이 제일 뛰어난 인간들이 있죠. 그 금강산 절경에 금강산 관광 갔다 오신 분들은 욕을 바가지로 하는 그 기가 막힌 절경에 김일성, 김정일 주체 사상을 시뻘건 글씨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 훼손입니다. 자기 이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재자들이 그런 현상이 심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간판 문화 너무 어지러워요. 남의 간판 옆에다 더 크게 만들어 놓고 명함에도 이력서에도 자기 직함들이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뭐 조기축구회 회장까지 그냥 쫙 나열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알면 됐지 뭐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인가. 모두가 자기 이름 내는데 급급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냐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동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벨의 정신입니다. 바벨의 정신 세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어요. 이 말이 또 무섭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불안한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으로 모이면서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깔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뭉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뭉쳐서 만든 수많은 인간들의 조직, 집단, 국가가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야, 우리가 만든 문명이 참 대단하지? 이제 우리가 Let's show him.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보여드리자. 우리 하나님과 이제 한번 맞짱을 떠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대들었지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바벨탑은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달아나 버렸으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해줄 뭔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이 9.11 테러 때 그 뉴욕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트윈타워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인간이 만드는 바벨탑들을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대단한 문명을 만들고 우리끼리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잘 살아보자는 것, 이 결과가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훗날 이 바벨이란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바벨론 제국의 문화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 인간 모든 타락한 인간 도시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화려하지만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역사에 지체 없이 개입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But the Lord came down.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까불지만 히틀러가 자기가 세상을 한번 쫙 힘으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어떤 학자들은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하나님도 위협을 느끼셨다는 아주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얼마나 바보 같은 주장이냐 하면 마치 서너 살짜리 우리 조카가 저번 가면 막 플라스틱 칼 휘두르고 막 이런 걸 보고 내가 위협을 느낀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수백 수천억 광년의 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뭐 몇십 미터 안 되는 그 바벨탑 쌓는 거 보고 뭐 위협을 느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러 오신 것은 그들의 불순한 마음이었어요. 죄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이 바벨탑 쌓는 걸 중간에서 중단시킨 거예요. 그대로 두면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는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외부의 심판이 아닌 내부의 자중재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설명을 못합니다. 동물에는 언어가 없는데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언어는 축복이에요.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죄를 지으니까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언어의 복을 좋은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기들끼리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언어를 분열시키셨어요.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에게 이제 무질서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한 개의 언어가 수십, 수백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야, 시멘트 좀, 뭐, 물 좀 가져와 그랬더니 흙 가져오고. 야, 돌 좀 가져와 그랬더니 또 물 갖다 주고.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의심하고 분열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의심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한 군데 모여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대들고 나면 형제끼리 원수가 돼요. 희한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까워지면 사람과도 화목한데 하나님에게 대들고 나면 사람끼리도 이제 전쟁 상태가 됩니다.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성도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왼수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막 회개하지 않은 죄와 이런 문제로 막 껄끄러워지잖아요. 성도들끼리도 지옥입니다. 분열의 영이 일어나요. 모든 분열의 영은 예배가 허물어졌을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바벨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지상 낙원이 순식간에 깨집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콩알 많은데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큰 탑을 만들고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게 무서운 도시 문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그들은 죄의 늪에서 이기심의 욕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기술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는 쾌락밖에 안 보이고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육의 눈만 발달하니까 이 바벨의 도시에서는 하나님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에 운집한 사람들을 오리지널 천지창조 계획대로 천하사방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영혼까지 세상에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정신까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은 바벨이 아닌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훗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벨의 저주를 그때 풀어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바벨의 저주가 풀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서로 간의 전쟁이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서로가 화목이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교만의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벨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만과 도전의 상징이었던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어가 갈라져서 흩어짐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바벨의 문명 속에 자꾸 유혹당하는 그런 못된 심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잠시 있으면 지나갈 것임을 깨달아 영원한 나라 하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